15장 9절 10절 읽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 영어로 이제 grace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모든 게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여자아이들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름 중에 많이 불리는 그런 이름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셋이 다 딸인데 이런 이름을 이제 붙여주지 못했어요. 아마 손녀를 좀 낳으면 손녀 중에 하나는 이름을 그레이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가서 보니까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70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 가운데 이끄실 때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저 선물을 베풀어주신 그 사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면서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디에 나오는가? 제가 가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네 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10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9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총 170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99회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요. 은혜를 분명히 확실하게 체험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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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더 가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오직 은혜의 복음만 선포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만 선포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가서 보시면 터키 동남부 쪽에 도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도시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격한 바리새인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소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훌륭한 랍비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 학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로 이렇게 활동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박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될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혈안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그 말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할때 여기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또그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내용을 쭉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도저히 예수라고 한 사람을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한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체포에다가 감옥에 던지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울이 행하던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거기 가서 보니까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도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말만 내뿜는, 그래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말 그대로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저 위에 시리아에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의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잡아다가 그래서 처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척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서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와 같은 여정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오면서 바울을 둘러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고 바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가시채를 지금 발로 차고 있다. 가시채는 짐승을 몰때 짐승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꼬챙이를 만들어서 짐승이 말을 안 들으면 쿡쿡 찌르는 게 가시채예요. 지금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넘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시채를 잡아채는 거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악독한 그런 일을 했는지, 이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어요. 저기 지금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눈도 못 뜨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래서 눈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여기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이방인들의 도시 이 다마스쿠스에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하는 가운데 눈이 떠지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이제 구원을 받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고 즉각적으로 선포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20절에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돼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당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울을 끌어들여서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사울을 끌어들였는데,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변하더니 뭐라 그래요? 예,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 그 이후에 약 30년을 살면서 온 세상을 발로 걸어 다니며 배를 타고 다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선포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가져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토록 전하고 다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주에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놀라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거기 가서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하여금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것 같은 찬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 찬양을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지금 이 시간에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의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럼 사도 바울의 그 표현대로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그만치 58절을 할애해서 성경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15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 받았냐? 그거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럼 너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는 모든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이두 가지를 갖게 될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가서 다른 것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 사람이 이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받아들이면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 그냥 나오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헛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 말고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이 뭐냐? 여기 3절, 4절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이 사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을 시켜주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복 형제가 되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500명의 그 형제들 가운데 다수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서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나같이 부족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던 신성 모독하던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이 예수님께서 다마스코스 그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들이 여럿 있지만 그 사도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 이 땅에 있으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들을 쫓아갈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부끄러운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살, 두 살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특별히 어떤 큰 죄악을 짓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어서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악독한 그런 죄악을 저지른 신성 모독하던 그런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은혜냐 하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신성 모독하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 4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양을 치다가 밤에 저 하늘에 있는 별들 보니까 별들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저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 다 제쳐두시고 저렇게 엄청나게 큰 태양이니 달이니 그 수많은 그런 별들 다 제쳐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을 찾아주시는 그게 은혜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기 위한 그런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가 은혜냐? 구원받게 해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신실하게 보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2절, 15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복음 선포를 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아주 유능한 그런 전도자여, 그 다음에 선교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 섬기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 내가 젊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선포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몸이 아플고 병든 자들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불러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죄인이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병들고 죄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내 그 죄악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베소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하면 은혜를 분배하는 그런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라. 어떤 복음을 선포하냐 하면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은혜를 배포해주는 은혜를 배분해주는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음 선포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귀중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교회가 사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사례비를 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을까 봐 9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혹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로막힐까 봐 내가 심지어 사례비 받는 것도 내가 받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앉아서도 복음 선포해야 되고 서서도 복음 선포해야 되고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선포해야 된다. 왜 그래요? 필연성이 내 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자원하여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할지라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몸이 지치고 어렵고 어떨 때는 하기 싫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내 뜻에 반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분배 사역을 하나님이 내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것과 같은 선포를 그 안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물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게 그게 그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맡겨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책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없음이 한 구절도 없는, 빠진 데가 한 구절도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까? 예,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양심에 거침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약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런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이런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요 근래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국에서 우리의 미디어 선교 사역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국에선 다니면서 들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 하와이에서 한 형제자매님이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부패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사랑 침례교회 이런 미디어 선교 사역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목사가 없어도 신약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 이 솔의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당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 허락해 주시고 정말 더 크게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와 재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청지기로 알고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은혜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호의.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그래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예요. 극심하게 핍박하던 자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자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돈 받았어요? 주일 성수하라 그랬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11조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저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은혜의 특징은 오직 죄인만 받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은혜가 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느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뭐 무슨 일을 해라, 뭐 헌금을 해라, 뭐 하라 이런 얘기, 은혜를 많이 느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 채찍질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을 맛보았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이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랬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가서 보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했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따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시 태어남의 그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셔야 되며 이 은혜를 받았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뭐냐? 이 모든 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부요하다는 얘기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세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소유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이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인 마구간에, 그렇죠? 이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자기의 모든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냐?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욕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요함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은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통로예요. 그거 외에는 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 예물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단 한 번, 단번 속죄 희생물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물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흡족해 하셔서,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다른 희생물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최종 목표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옛 땅이요, 우리가 지금 저거 보고 있는 저 하늘은 옛 하늘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변화가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5절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영원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부패와 사망을 겪는 자들, 썩는 몸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요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요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원토록 썩지 않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세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썩지 않는 왕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눈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찌질이로 보여요. 마귀의 눈에 그렇습니다. 왜 찌질이에요? 죽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보니까 구더기가 다 파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더기가,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돈이 다 휴지 조각 아니에요? 구더기가 내장을 다 파먹고 손을 다 파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마귀의 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찌질이에요. 많이 눈물 흘립니다. 찌질입니다. 눈물 흘리고 살아요. 아파서 죽겠다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 삽니다. 사망 권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요. 특별히 사는 동안에 질병이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질병에 걸려서 아픔을 겪는 그와 같은 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거 모든 거 경험하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걱정 얼마나 많이 해요? 자식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심지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교회 걱정, 그렇죠? 예배도 좀 바르게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런 게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울부짖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재물 걱정. 이런 거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최종 목표가 그와 같은 썩지 않는 왕국을 차지해서 그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안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은혜의 유일한 통로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